계시록 25번 메시지. 사람들 위에 임하는 더 격심한 심판. 여섯째 나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계시록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들 세 가지 주요 부분들은 본 것, 현재 있는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1장에는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모시고 있는 일곱 금등대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 것들이며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부분은 4장에서 하늘의 광경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5장이 계시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시기에 자격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이 광경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처음 내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그분의 재림 시까지의 간략한 세계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두경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끝에 임박하여 그 다섯째 인 때에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섯째 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분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그리고 장차 올 대한란에 대한 서곡으로서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의 내용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 내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 처음 내 나팔은 직접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땅만 손상시킴으로 그것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은 대환란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시작했듯이 다섯째 나팔은 대환란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언급된 대환란은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의 세 재앙들로 구성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인류는 직접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저 그리스도는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둘이 함께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앞에 재난들과는 달리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의 괴롭힘은 직접 인간에게 손을 댈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때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첫째 재앙처럼 너무도 가혹해서 아무도 눈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여섯째 나팔인 두 번째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천사를 풀어놓음. 둘째 재앙은 첫째 것보다 한층 복잡합니다. 그것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합작으로 야기된 다섯째 나팔의 재앙만큼 현저하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14절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피가 속죄 곧 구속을 위한 분향단인 금제단의 내 뿔 위에 놓여졌습니다. 금제단의 내 뿔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심판을 보내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연고입니다. 12절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땅을 손상시키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과 그와 동시에 적 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와 사탄과 합작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여섯째 나팔 때이므로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위해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도 역시 동일한 마지막 3년 반 때이므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대환란의 시초임에 틀림없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둘째 재앙과 일곱째 나팔의 셋째 재앙도 역시 대환란의 일부분임에 훈명하며 아마도 여섯째인가 처음 내 나팔에 의해 야기된 손상과 더불어 땅의 모든 거민들에 대한 시험일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한 두 재앙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큰 강 유불에 대해 결박된 내 천사는 사탄을 수종했던 네 명의 악하고 타락하고 거역적인 천사들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결박되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절은 내 천사가 풀렸는데 그들은 그 년월 일시 동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시와 일과 월과 년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때인 특정한 년월 일시를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대로 이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와 일과 월과 년 동안이란 내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그 시와 날과 월과 년을 모두 합계한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예비되어졌음을 뜻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먼저 1시간 동안 지속되며 그 다음에는 하루 동안, 그 다음에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하고 무시무시하므로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1시간 이상 지속되리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후에도 그것은 끝나지 않으며 그들은 단 하루 동안만 지속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그것이 결코 한 달 이상은 연장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그것이 오직 한 해 동안만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 합계해서 이 끔찍한 사륙의 기간은 13개월 하루 1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중국에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전날 밤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신문의 호해를 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4년 동안 전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언젠가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후에는 아마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뉴스들이 거듭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우리는 날짜를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동안 나는 침략군에 의해 30일간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나는 날들 뿐 아니라 시간도 계수했으며 틀림없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30일 후에 나는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자유가 없었으며 우리는 계속 날들을 계수했습니다. 이 체험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9장 15절에 있는 그 시와 날과 월과 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에 언급된 끔찍한 사륙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그 사륙이 한 시간 내에, 그 다음에는 하루 내에, 그 다음에는 한 달 내에, 그 다음에는 1년 내에 그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가 그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한 시간, 하루, 한 달, 한 해 사람들을 죽이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2억의 마병대. 16절은 또한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고 말합니다.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내 천사들은 2억의 마병대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들 마병대의 수는 미국의 총 인구와 거의 같습니다. 2억 명의 마병들은 해 떠오르는 곳, 즉 동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지상에서 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몽고입니다. 서방 세계는 수많은 현대적 수송수단을 발명했지만 동에서 오는 이들 마병대는 그것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말을 이용합니다. 말을 타고 여행하는 데는 현대적인 도로나 철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마 각 마병마다 양식과 음료를 위해 여분의 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누가 폭격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해도 그들 마병대는 은폐하거나 상기하기가 쉬울 것이며 그들을 찾아내기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 군대는 가는 곳마다 사륙을 자행하면서 서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말을 탄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을 가졌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으며 그 입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19절은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들의 꼬리는 뱀 같으며 정갈 같은 황충의 꼬리보다 더 독성이 심합니다. 황충들은 오직 다섯 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반면에 말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다섯째보다 더 한층 가혹할 것임을 뜻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네 천사가 놓여져서 2억의 마병대를 선동할 것입니다. 이들 군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할 것이며 유브라데를 통과하여 지상에서 가장 부요한 지역 중동에 이를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은 그 네 명의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고 말하며 16장 12절은 또 여섯째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데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더라 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 오는 이들 2억의 마병대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은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신언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고 말합니다. 또 같은 장 16절은 그들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여섯째 대접을 쏟아 부은 결과일 것입니다. 9장과 16장이 유브라데 강이 언급됨으로써 우리는 여섯째 나팔에 2억의 마병대가 지상의 군대들을 아마겟돈에 모으기 위한 일곱째 나팔의 여섯째 대접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이들 2억의 마병대와 북방과 서방에서 오는 군대들은 거기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군대들을 한 곳으로 소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의 재앙의 일부분인 여섯째 대접 때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며 땅을 부패시키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까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땅 위에 그분의 심판을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 되겠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른 뒤에 동방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그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을 향해 그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예루살렘에서 퍽 가까운 곳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불을 탈취하려고 거기에 모일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석유 자원 때문에 부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배요. 그분이 포도주 틀 속에 포도를 모으는 방법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먼저 첫 열매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수확이 나오며 세 번째로는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나옵니다. 20절은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짓밟히자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고비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세상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은 포도들을 포도주 틀 안으로 모으는 것에 비유됩니다. 모든 포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안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경로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이들 악한 전사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래 곱비 정도의 높이와 200마일 정도의 길이의 피해 강이 될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13개월 하루 1시간은 아마도 2억의 마병대가 해 돋는 데서 중동으로 가는 데 소요되는 행군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은 행군하면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이 사륙은 무시무시한 것일 것입니다. 이들 마병대가 아마게돈에서의 전쟁 바로 직전에 유브라데 강에 도착할 때 6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 기록은 지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록된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상의 저술가들은 괴시한적이고 피상적이며 무지합니다. 주님 자신이 인간 역사에 대한 이런 해설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1918년 이래로 나는 세계 정세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만큼 신약의 예언의 성취가 근접해 있는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뉴스는 중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동에 관한 매일의 뉴스들 중 많은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며 현재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여섯째 인의 시기에 매우 근접해 있는데 여섯째 인의 주요 방면은 대지진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단지 예언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이 멀거나 가려졌거나 덮여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하심과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움직이심에 아멘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에 아멘합니다. 나이든 형제로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기에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에서 다뤄진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중 아무도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장차 오는 날들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비록 50여 년 전에 내가 예언에 관한 책들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상만큼 분명한 이상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베일이 벗겨졌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며 이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하여 분명한 조망을 갖게 되었음이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근래에 그 조망과 빛과 이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섯째 인에서 무엇이 발생할지, 여섯째 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무엇이 처음 내 나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섯째 나팔이 첫째 재앙으로서 대환란의 시작을 표시한다는 것과 여섯째 나팔이 둘째 재앙으로서 대환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섯째 나팔은 여섯째 대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컨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주어졌습니다. 여섯째인 이후에는 지상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십시오. 땅은 뒤흔들리고 바다는 해를 잇게 되며 강들은 쓰게 되고 천체구는 어둡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재휴할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2억의 마병대가 땅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거쳐가며 말을 타고 달릴 것이고 그들은 길을 따라 질주하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종국에는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곳에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포도들, 곧 세상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연속. 여섯째 나팔의 둘째 재앙이 대환란의 연속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20절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경배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의도하셨지만 이 구절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